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21개 나라가 참가하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3일 뉴질랜드에서 화상 참여 방식으로 열립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한 세기에 한 번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외에 한국, 일본, 칠레, 러시아, 태국과 호주 등 총 인구 30억에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오커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이날 전세계는 75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 무역이야말로 강력한 동인이 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커너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표면적으로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비공개 석상에서는 홍콩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치러진 중미 국가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한 데 대해 사기로 선거가 치러졌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인 로자리오 무리오 부통령이 지휘한 이번 선거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는 엉터리 선거였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으며 결코 민주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니카라과 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며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에 책임을 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르테가 정권은 유력 대선주자 7명을 포함한 야권 인사 40여 명을 체포한 가운데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니카라과 선거개혁 조건 준수 재강화 법안에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알비오 사이어스 하원 서반구 민간안전 이민과 국제경제정책 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관련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니카라과의 민주주의 개선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최우선시하면서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을 겨냥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보다 강화된 긴밀한 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 수단의 민주정 이양과 관련해 이집트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의 전략 대화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수단에서 발생한 군사반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5일 시작된 수단 군부의 권력 장악은 위험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이 주도하는 과도정부로의 복귀가 수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의 이웃나라인 이집트는 최근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수단의 민정주도 과도정부로의 즉각 복귀를 촉구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수단의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쿠데타 하루 전날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지지를 요청했으며 LCC 대통령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크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단 군부의 권력 장악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에서 동부 국경지대로 넘어오려던 난민 수백 명을 쫓아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난민 수백 명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철조망까지 접근했으며 일부는 이 울타리를 넘어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수천여 명의 난민이 앞으로도 이곳으로 밀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기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지역에 12,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오늘 오전부터 벨라루스와 마주한 쿠즈니카의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 선언을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경 지역에선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통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눈, 평안남도와 황해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날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내 의료품이 바닥나거나 전무해 최대 86만 톤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며 이런 규정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의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엔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에 다른 인도적 면제를 결핵을 포함한 의약품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랩탑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허가된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엔 재무부의 특별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 교류 목적의 방북에도 특별 허가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하원에선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든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 로칸나 의원과 톰 소즈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남북 간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한 상호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전인 1953년 이 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는 남북한과 미국 간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상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의 친인척을 포함한 남북한과 미국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은 한국이 비핵화에 관한 대화 재개와 같은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를 향한 이 중요한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연구소의 다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8일 일본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 있어서 종전선언은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츠미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이 종전선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요 이유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건 일본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아마도 인도태평양 영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가장 예민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7일 익명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미한일 3국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일본 외교부가 자국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보도되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세부 내용에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순진한 제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ould do nothing to address
일본은 종전선언이 한국과 지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가 한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완전하고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는 넓고도 깊기에 여러 현안이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이견을 나타내는데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가 이견을 줄이는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통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항구나 북한 영해 밖을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해외 항구 등에서 발견된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이 중 3척을 제외한 9척이 중국 항구와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평호와 자성 2호, 은하호 등 4척이 룽커우항 혹은 인근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렌과 잉커우, 타이저우 등 중국의 항구에 머물렀거나 현재도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항구를 항해하지 않는 3척의 선박들은 모두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운항 흔적을 보인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이례적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두면서 외부로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이를 끄고 운항하는 선박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북한 해역을 벗어난 선박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숫자는 지난해 1월 말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이후 지난해 7월 이 조치를 한 차례 더 강화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남포에 유류 하역장을 드나드는 선박들이 포착되고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석탄 항구들에도 대형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등 선박 운항 재개로 해석될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간 남포항 주변에 대기하던 선박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해외를 운항 중인 선박이 많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최근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대 무역 통로인 북중 국경지대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둔간 열차 운행이 이달 중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한국 KBS 방송은 8일 북한 기관차 두 량이 북중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숫자가 적어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보기엔 이르지만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넘은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서 열차가 시험 운행했다는 한국 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운행 재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열차 운행 동향이나 현지 물자 수송, 세관 업무 정상화, 북중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열차 두 량이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지뢰감시기구가 한국과 북한의 대인지뢰 금지 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뢰 제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북한은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의 국제지뢰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남북한의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NPA는 8일 전 세계 지뢰 매설 실태와 정책 제안을 담은 2021 지뢰 제거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등을 거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곳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돼 1999년 발효된 대인지뢰 금지협약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한국과 북한은 대인 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22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에 대해 대인 지뢰금지협약 가입과 더불어 모든 대인 지뢰 사용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 대인 지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불법 출입국을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뢰를 설치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국경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지뢰를 매설한 반면 지뢰 제거 활동에는 아무런 상황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지뢰 636개를 제거했다고 통보한 이후 북한의 지뢰 제거 작업은 멈췄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관련 요인 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미북 긴장 완화 과정이 중단된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인권법상 지뢰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제거 작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뢰 제거 방안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뢰 제거를 위해 한국 국방부뿐 아니라 각 부처의 협력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더 나아가 민간업체 참여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한국 쪽 DMZ와 민통선 일대에 지뢰 82만 8천 개가 매설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민통선 남쪽 후방 지역 42개 지역 63만 제곱미터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지뢰 대부분은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군, 미군, 중국 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뢰 17만 3천 개가 제거됐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뢰를 가장 많이 제거한 나라는 스리랑카로 4만 3,157개를 해체했으며 2만 6,911개의 짐바브웨와 1만 7,557개의 캄보디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4일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엔사를 지적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미국은 한국 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1950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을 이용해 미군 산하 통합사령부 설립을 꾀하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 사령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사실이 다른 유엔 관리들에 의해서도 명백히 인정됐다고 김 서기관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27일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기 아래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은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VOA는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논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계류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또 한국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우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 준수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 단어가 모두 16번 언급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겁니다. 올해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의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총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한 17항에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8일 VOA에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 기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책임 규명 강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ol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been focused on this particular issue of accountability.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가 책임 규명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 사안에 중점을 둬서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의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4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11번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 코로나 팬데믹과 대응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타격을 우려한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개개인은 국제요원들의 입국과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수송의 우선순위 등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공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에 따라 최고 수준에 달하는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8일 BOA에 이런 지적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국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그 북한의 대처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국제법 원칙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명시하면서 추가로 이제 그 북한이 그 코백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백신을 도입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책임 규명 노력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결의안은 새롭게 추가한 조항에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관여와 책임 규명의 투트랙 접근 방식 유지를 포함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에 계속되는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전쟁 국군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렸으며 500여 명의 생존자가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담긴 건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지도부의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지체하지 말고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 등 전문가들은 재소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정치범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감자 보호 원칙 강조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구금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이제 개선시키라 했던 내용이라든가 그 고문하고 학대를 근절시켜라. 이제 그런 이제 권고들이 추가된 것도 역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유엔 청와대에서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17년 연속 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11년 전 북한군 어뢰에 피격된 한국군 함정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희생된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잠수함 능력을 크게 강화시킨 새 천안함이 오늘 진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10년 피격돼 침몰한 천안함을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건조해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수식에선 해군 전통에 따라 주빈인 서 장관의 부인 손소진 씨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습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 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대구급 신형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은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의 울산급 호위함과 1000톤급의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최고 속력은 시속 55km에 해당하는 30노트입니다. 5인치 함포와 대함 유도탄 해성,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대공 유도탄 해궁, 장거리 대잠 어뢰 홍상어, 경어뢰 청상어, 그리고 근접 방어무기 체계 등이 탑재되며 한미엔 해상작전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는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에 비해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선체 고정 음탐기와 과거 천안함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대구급 호위함 엔진엔 가스터빈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됩니다. 전기모터로만 추진할 경우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 작전 수행 때 이점이 있고 필요시엔 가스터빈을 이용한 고속순항도 가능합니다. 한국군이 해군 함정에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천안함 피격이 계기가 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먼저번에는 잠수함 그 어뢰 발사를 제대로 포착을 못해가지고 기습을 당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점, 그렇게 해서 아주 더 강력한 그런 무장력을 가지고 서해 바다를 지킨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해군에 인도되면 과거 천안함처럼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한계선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날 행사엔 서욱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관계자들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방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장병 58명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으며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8일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륙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 천안함재단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방심위를 상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륙용사와 유족 생존자에 사과하고 재심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9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잠수함 충돌설을 믿느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정보 콘텐츠 삭제 요청은 저희가 국방부가 한 건데요.
물론입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 회담이라든지 남북 대화 분위기에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희생된 잠버들이나 유가족이나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공격이 원인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며 방심위의 결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군의 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거나 포로가 되거나 혹은 항공기나 함정이 격침이 되거나 침몰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람들이 그 영웅으로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과실로 치부되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군 인사들이 상처가 큰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안함 관련 희생자, 생존자 위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일부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선 천안함 전사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 지원을 위한 법안 총 3건이 발의됐지만 연평해전 등 피해 장병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두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30여 나라들에 적용했던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이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뒤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 20개월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심각한 나라들을 위주로 펴온 입국 제한 정책을 8일 해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하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Starting today, foreign national air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with only limited exceptions,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서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제출해야 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제 미국 여행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이 시행된다며 앞서 적용한 국가별 제한을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초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처음으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 나라 출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리나 비터 미 국무부 영사 담당 부차관보는 8일 전화 브리핑에서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 지침도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se requirements are going to take place over time with respect to the land borders and I think CBP is going to have the answer to a lot of those questions.
비터 부차관보는 일단 8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필수 목적의 방문객이 미국에 육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마티 세트론 국제이주와 검역담당 국장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들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 목록에 오른 백신들의 접종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accines accepted will include all the FDA approved or authorized vaccines for COVID and the WHO emergency use listed vaccines.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세 종류이며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인도의 코백신은 WHO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닉 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트론 국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친척들을 방문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11월 들어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1일부터 미국, 영국, 한국 등 63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갖춘 이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뒤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는 15일부터 휴양지 랑카위 섬을 외국인들에게 시범 개방하며 베트남도 20일부터 해외 방문객들에게 일부 관광지를 시험 개방합니다. 방문객들은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를 통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감염자 수가 8일 현재 2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약 79억 명의 3.2%에 해당합니다. 통신에 따르면 8일 전 세계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는 2억 5천 7만 8천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30만 4천 명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4,737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3,437만 명인 인도와 2,188만 명인 브라질이 잇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했으며 나흘에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는 2년 전 코로나 감염증이 발병한 이래 최대 규모로 감염이 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8월 독일 로베르토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1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1천여 명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9일간의 유급 휴무령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유럽과 러시아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꼽힙니다. 러시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의 바이러스학자인 게오르기 바지킨 씨는 VOA에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한 나라에서 이러한 저조한 접종률은 완전히 충격적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외에서 백신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지킨 씨는 러시아의 백신 상황이 재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일 유럽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됐으며 전염 속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9%가 아직 한 차례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인구의 4.2%만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전체 국민의 97%가 1차 접종을, 87%가 모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쿠바가 최소 1차 접종률 88%로 뒤를 이었고 칠레가 86%로 접종률이 높은 국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6%가 적어도 한 번은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57%는 모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1차 접종률은 80%, 접종 완료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와 함께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 세계 두 나라에 속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코백스 측이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미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퇴사하고 저는 15일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나 이제 간다 다 얘기하고 정말 15일 만에 한국을 떠나서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비행기표를 1등석을 찾았어요. 정말 편하게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설렘 가득 안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탈북 여성 이연서 씨,
미국의 군인이었던 한인 남성과 5년 연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지만 오는 길만은 행복하게 와라 라는 거였죠. 혼자. 그게 결국 결혼행위였는데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여자를 데려가거나 같이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나는 내가 내 트렁크 들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미국까지. 결혼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 길만큼은 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편안하게. 저희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뭐 상견례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반지를 주고받거나 뭐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세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 두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서 씨는 2017년 미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신부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 첫 1년이 결국은 제 허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오로지 같이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3개월은 정말 진짜 허니문을 보냈고요. 남편도 휴가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그때는 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 5년 동안 1년에 두어 번 만나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 손을 놓지 못했던 청춘 남녀. 한 지붕 아래서 즐거운 신혼의 단꿈을 꿨는데요.
게임도 신나게 하고 요즘 왜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정말 나오는 게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북한 게임도 했고요. 저희는 주구장창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제가 남편한테 사사기를 알려줬거든요. 그 북한 사람들은 모르면 간첩이라는 사사기 게임을 알려줘서 여기 미국 출신인 남편이 사사기를 정말 잘한답니다. 사사키 하다가 지루해지면 윷놀이 게임하고 윷놀이 하다가 좀 지루해지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둘이서
4살 연하인 남편과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털이 덜 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놀았죠 뭐.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 마음껏 하면서 놀았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서.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
왜 그렇게 남편이 좋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딱히 못 알아고 한마디로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랑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랐고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권? 그런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나는 한국사회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맞지 않아,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회적 관습상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비난받을 얘기였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늘 공감을 해주는 그런 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랑 네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데서 오는 묘한 안도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5년 남짓 경험했던 한국. 대학과 직장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인연이 될 사람이라 달라 보였던 걸까요? 북한에서 태어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국을 거쳐 20대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미국까지 오게 된 연서 씨.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한인 2세와의 갈등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잖아요. 나라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문화권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한 무슨 뭐 화성에서 만난 여자와 뭐 금성에서 만난 남자인가요? 완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데 사실 몸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해결 못할 문제도 없고 꼭 뭐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없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극복 못할 그런 간극이 생기면 어떡할까. 생각들의 차이? 그런 것들의 간극이 굉장히 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성격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아주 작은. 난 덤벙덤벙해. 남편은 되게 굉장히 계획적이야. 꼼꼼해.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스럽죠.
아,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비디오 화상톡을 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녕 하고 말한다거나 장인장모한데 침대에 누워서 안녕이라고 하는 건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좀 오, 이게 뭐야?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수없이 봐왔고 덤덤한 거죠. 당연히 그러려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물며 오, 당연하지. 당연하게 하도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러나 탈북자인 자신과 미국 군인이었던 남편의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가 차이라면 차이일까? 지금도 유니폼을 입고 공공서비스에 종사하지만 사실 미군의 아내가 된 것은 탈북민으로서 놀랄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북한에서 본 영화들에 보면 왜 그 미국 군인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거든요. 양코백이라고 하는 그 코빛 쪽 머리 노란. 나는 꿈에서도 그 양코백이 미국 군인만 보면 정말 자지러지고 막 오줌 지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린아이 마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미국. 나는 그게 가끔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군대? 내가 어쩌다 보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그런 데서 오는 놀람? 그런 게 좀 있었죠. 신혼 초반에는. 나 북한 잡혀가면 정말 난 죽었구나. 아이고, 이거 한국 간 것도 모자라서 미국까지 갔고 남편이 또 미국 군인이야 이랬으면 나는 진짜 총살감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미군의 아내가 된 연서 씨. 건장한 군인의 아내로서 적지 않은 기대도 했었는데요.
저도 그걸 기대했죠. 저보다 어리고 어린 남편이고 그래도 뭐 군인이고 멋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 나 이제 짐 들 일은 없겠구나. 무거운 거 들 일은 없겠구나. 장바구니 다 남편이 들고고 난 진짜 뭐 내 지갑 하나 그냥 팔에다 끼고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은 남편이 훈련을 하다가 그 떨어진 낙하훈련 그러다 허리를 다쳤어요. 세상에나. 그러니 무거운 건 다 내가 들어야죠. 시장 갔다가 차에서 그 시장 바구니를 내리고 다 제가 합니다. 제가 낑낑 다 들고 다니고요.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운 연서 씨. 신혼의 재미에 젖어 있었던 연서 씨는 미국 정착 10개월 만에 미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도 뭐든 하고 싶었는데 워킹 퍼밋이 안 나와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나와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영어가 걸리지 아무래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그 코치 매장에 가서 코치라고 여자 가방 파는 브랜드 아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신감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썼어요. 그 카운터 앞에서 써가지고 제출을 해갖고.
이것이 연서 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정착한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1월 9일 반세기 가깝게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40여 년간 분단돼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뒤 독일은 4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연합국이 독일을 분할한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해 전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소련이 동독의 비공산 정권이 등장해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날 저녁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베를린 시민들은 한꺼번에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검문소로 몰려들게 됐고 결국 베를린 장벽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1개월 만인 1990년 10월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의 각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일을 재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 11월 9일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7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90년 프랑스의 북부 도시인 릴에서 태어난 드골은 생시르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게 파리가 함락되자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 뒤 런던에서 프랑스 동포들을 향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일에 대한 계속적인 항전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1944년 8월 파리가 독일군의 점령하에서 해방되자 드골 장군은 프랑스 국민의 영웅이 돼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1946년 연립내각 구성에 반대해 돌연히 주석직을 사퇴했지만 1958년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당시 은퇴했던 샤를 드골 장군은 알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골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1969년까지 11년 동안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며 집권했고 1970년 11월 9일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